6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일꾼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정한 그 나름대로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죠. 자기 자신을 보는데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드러나는 어떤 스펙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거기서 자기 존재감을 찾으려고도 하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죠.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내면적인 속사람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죠. 두 사람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존재감은 전혀 다른 존재감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자아상이 건전한 사람은 어떤 사실을 보더라도 그 사실을 공정하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에 자아상이 건전하지 못한 상처로 얼룩져 있거나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부정적으로 보죠. 비판적으로 봅니다. 똑같은 사건이 이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저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나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란 말은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그 인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남이 나를 보는 것과 내가 나를 보는 것이 다를 수가 있죠. 또 저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이 사람이 나를 보는, 이 사람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나는 나인데 저 사람은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본단 말이죠.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게 가장 바르고 객관적이고 건강한 관점이죠. 그 사람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그보다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최고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가 매일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은 그 험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바울의 정체성에 따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 특별히 뭐 특이한 체질을 가지고 특이한 사람이고 이거보다도 바울의 정체성이 바울을 그렇게 살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정체성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7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를 한번 볼 때 바울의 정체성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를 보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바울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상반되죠. 속이는 것과 참된 것은 저는 반대잖아요. 어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속이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실되고 참된 사람이다. 어떻게 극과 극으로 나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이것이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것이 실제입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바울을 속이는 자다, 거짓말장이다, 사람을 미혹하는 자다, 이단자다. 성경에 보면 늘 바울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겠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그렇지만 더더구나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말은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로 뭐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은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했겠죠.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합니까? 즉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모르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하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먼저 틀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중요한 말을 해도 내한테 안 맞으면 그 사람이 틀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복음을 들을 때는 아 그런 복음에 그런 진리가 있나 보다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말을 하는 바울이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리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번밖에 없죠. 그럼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예수님은 정말 참되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쪽 사람은 예수님이 거짓된 자라고, 이쪽 사람은 예수님이 참된다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문제죠. 그래 보는 사람의 문제란 말이죠. 예수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 죄목을 뭐라고 했냐 하면은 사기꾼, 즉 속이는 자다 하는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은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 그 의도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 완전히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은 자기가 이해 안 되면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판단하고 재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마음을 품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면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리 대신 참된 예수님을 속인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뻔한 것이죠. 그 사람이 속이는 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없고 속에는 거짓이 있기 때문에 진실된 자가 거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속의 실체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왜 그러면 대제사장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그들이 율법을 공부하는 자고 하나님을 살고자 하는 자인데 왜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렇게 보겠습니까? 이건 성경에서 예수님은 저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왜?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마귀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참된 것은 거짓으로 보이고 거짓된 것은 참된 것으로 보이죠. 저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니까. 자기 안에 마귀의 속이는 세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속이는 자로 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고 있는 것이죠. 또 본인은 그런 걸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니면서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정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사기꾼이다, 거짓이라 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자기 말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 말이 진짜 진리인지 너희 말처럼 거짓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 방법이 뭐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 탐지기를 대보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에서 살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니까 그렇게 거짓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다 거짓으로 들린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를 참석해도 하나님의 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 앉아 있으면 전부 다 거짓말처럼 들리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서 살려고 안 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다 거짓으로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나님에서 살려고 하면서 예배를 들어야 예배 말씀이 들리겠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은 없으면서 할 수 없이 예배는 와야 되고 예배 말씀이 들리겠어요? 거짓으로 들리죠. 말 같지 않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예수님 말씀이 왜 거짓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제사장이면서 서기관 바리새인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거짓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비난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이 많습니까? 사사건건 모든 것이 판단되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을 사사건건 비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의 은혜가 됩니까?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왜 속이는 자로 보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다 거짓으로 들리니까 속이는 자로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이는 자가 아니고 바울이 속이는 자가 아니고 자기가 지금 속고 크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죠. 남이 잘못됐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으로부터는 속이는 자라고 비난을 받았지만 또 반대로 같은 바울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도라고 참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을 두고 양쪽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느냐, 그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지금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에 대해서 저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참 사역하기 어렵겠죠. 기운이 빠지겠죠. 또 분노가 나겠죠. 그럼 바울이 지금과 같은 성경에 나온 바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냥 힘을 잃고 아예 그만해야겠다. 내가 이런 소리 듣고 내가 어떻게 하냐. 오늘날 바울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 들은 거예요. 하나님 늘 하나님,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두려워하지, 교련대에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 내가 택한 자가 많을 것이다. 또 성령으로 네가 마게도니아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정체성을 삼았지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말로 자기 정체성을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어떤 비난을 해도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주위로부터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그 말이 자기 정체성을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들 자신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것도 이제 반대죠.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 무명하면 무명했지 유명하면 유명했지 양쪽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단 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울 자신은 사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치유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능력을 행하는 엄청난 사역을 했죠. 그 자체만 보면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했거나 알리려고 했거나 자기를 높이려고 했거나 자기 이름을 알리고자 했거나 그런 목적으로 전혀 하지 않았죠. 유명한 일을 했지만 그는 무명한 사람처럼 일을 했어요. 이게 쉽지 않죠. 사람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무명한 일을 하고도 유명한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이 사람이죠. 별것 안 해놓고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그 유명한 일이 뭐 나쁜 일입니까? 선한 일, 남을 도와주고 구원하고 치유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유명한 자인데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이런 아주 초라하고 불쌍한 대우를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속성을 알듯이 목회를 하든 사역을 하든 사업을 하든 조금 세상에 유명하려는 마음을 조금 사람에게 인정받고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을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품어보세요. 그러면 달라지죠. 만약 우리 신앙인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종교인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외식한다는 것은 본의 아니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 눈치를 본다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일만 하고 사람에게 인정이 안 되는 일은 안 해버리고 자기가 드러내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고 사람이 안 알아주는 일은 아무리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라 그래도 안 하게 되는 이런 아주 더러운 인생이 되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 사람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노예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서 그게 피곤하겠죠. 그게 종교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그 많은 치유사역과 성령의 능력을 사람의 인기 때문에 더하고 더하고 했다 그러면은 바울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런 많은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했지만 그 방법을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의 방법으로 했죠. 즉 무명한 자처럼 했습니다. 즉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데 그는 자기가 죽어지는 방법을 했어요. 우리도 한 영혼을 돌아보면 뭐가 가장 어려워요? 내가 죽어지는 것이 어렵죠. 죽어지면 내 명예가 다 없어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망가지면서 이 영혼을 도와야 되는가? 자기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무명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대우를 받게 되잖아요.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려워.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안 망가지는 선에서, 자기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도우려니까 도와주는 영혼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반대,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방법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기도 살아있는 자예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서는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 그랬어요. 죽는 방법으로, 유명해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 초라한 방법으로, 무명해지는 방법으로, 비참한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12절에 이어서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라.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죽이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 뭐 유명해지겠어요? 비참한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유명한 자라고 성경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줘요. 만약에 바울이 망가지지 않고 유명하고자 했던 방법으로 했다 그러면 오늘날 바울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 그 시대에 그렇게 바울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 모욕을 받고 죽임을 당하던 그 바울이라는 이름은 지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름이 됐습니다. 이 차이죠.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처럼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이름이 되었다는 이것을 바울은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살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이 좀 높임받고 인정받으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람이 유치해집니다. 치사해져요. 간사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말 치사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부터는 버림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기로 작정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다. 이것도 바울은 어떤 양쪽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저 바울은 곧 죽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바울은 항상 살아있다 이런 뜻이겠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항상 매 맞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핍박으로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이게 바울처럼 그런 험악한 삶을 사면 사실 오래 못 살거든요. 옛날 말로 골병이라 그러는데 골병 돼서 빨리 죽죠. 어떻게 오래 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바울은 항상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죠. 왜냐하면 바울의 생명은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바울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죠. 그 말은 곧 바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바울을 죽일 수가 없고 살려둬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가 보았듯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바울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죽으면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것이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에게 맡긴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내게 아직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다면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없는 사람이 진짜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도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비전이 없이 하나님 아무 사명이 없이 사는 사람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먹고 사는 것이 꿈이고 잘 사는 것이 꿈이고 편하게 사는 것이 꿈이고 문제없이 사는 것이 꿈이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 그 사람들이야말로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 보기에 죽은 자처럼 살지만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핍박과 환난으로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징계라는 말은 그 뜻 가운데 훈련한다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지만 참 아들에게는 징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그 뜻이 아니고 바울을 훈련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죽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징계를 많이 받는데 환난 핍박은 많이 받는데 왜 안 죽지? 하나님이 죽일 목적이 아니라 훈련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정체성이죠. 아무리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는 않아요. 박해는 하나의 훈련이지 박해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할지라도 망하지는 않아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바울이 심한 환난 핍박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이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 뜻이. 그것을 바울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시네.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죠. 자기도 죽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는 죽겠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죽을 고비를 몇 번 겪었지만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일은 훈련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징계나 훈련이나 고난 앞에 조금도 주춤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다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훈련이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이 없다, 징계가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그럼 훈련으로 징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쓰실 계획이 있는 사람은 고난과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면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겠지요. 네.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영혼에 여러 가지 문제로 늘 근심하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뭐 근심은 또 근심 나름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바울의 근심은 조금 다른 근심이었습니다. 이 왜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뭐 자기 개인적인 그런 차원의 근심, 세상 근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근심할 일이 많았다고 해요. 사실 이 성경도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인데 사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라도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어둡고 마음이 답답하고 또 분노가 나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은 그런 근심이 있는 가운데도 기뻐했다 그랬어요. 조금 이율적인 안 맞는 말이죠. 심지어 그는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 있을 때도 항상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근심은 우리를 아주 뼈가 마르게 하죠. 잠언서에 보면 염려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병의 원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 우울한 스트레스 있는 사람이 좀 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잠언서에 그렇게 말했어요.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나 기뻐하는 것은 양약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기쁨은 우리를 치유하는 양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늘 기뻐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말이에요.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잔병이 많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바울은 항상 근심이 있는데 사역하면서 늘 근심하고 감옥에서도 늘 근심하고 그러면 속병 때문에 빨리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근심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런 근심 가운데도 바울은 기뻐했다 그랬어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근데 근심 중에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똑같은 근심이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그건 후회할 것이 없어요. 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근심이에요. 구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 근심, 육신으로 나오는 근심, 죄로 인해서 나오는 근심, 세상 것으로부터 생기는 근심, 이런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기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잖아요. 이 나라를 볼 때, 한국 교회를 볼 때, 또 영혼들을 볼 때, 아,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근심. 자, 그런 근심이 있으면은 우리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그런 근심은 하나님이 그런 근심하는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회가 됩니다. 느헤미야도 자기 나라의 성벽에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근심했습니까?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설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근심거리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통해서 받을 천국의 상급에 있으면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타이트한 생활, 늘 빈핍에 취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가난한 삶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영혼까지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죠.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도 많죠. 많은 것을 가지고도 물질적으로는 풍족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는 인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영혼은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빈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쪼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반면에 바울처럼 가진 것은 없으면서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빈핍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다른 사람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사는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마음은 늘 풍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문제겠어요? 물질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또 도움을 베풀면서도 그 사람으로부터 늘 불이익, 배반당하는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죠. 억울한 일이 있죠. 또 어떤 사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도움을 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문제겠어요? 받은 은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마음의 자세예요. 마음이 자기 인생을 없는 것 가운데도 부하게 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많은 것을 가지고도 아주 초라하게 빈핍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남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선을 베풀며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약하면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런 초라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의 자세입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다 어렵게 사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다 힘들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가 자기 삶을 풍성하게도 살고 초라하게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는 가난했죠. 가난한 것 같았지만 부유한 삶을 살았고 반대로 또 은혜를 늘 베풀어주면서도 반대로 받는 것은 비난과 모욕과 핍박받는 삶을 살았어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없는 것 가운데서도 부요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는 풍부해도 처할 줄 알고 빈곤한데도 처할 줄 안다. 빈곤하든 풍부하든 늘 그런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것은 바울이 세상에 없는 것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 그럼 자기가 초라하겠지. 없는 것을 보고 없는 것만 생각하면은 스스로 쪼들리고 비참하고 초라하게 될 거예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없는 것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으로 기준을 삼고 살았기 때문에 없는 것 가운데도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비난하고 거짓말장이라고 욕하는 자에게도 심지어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았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바울이야말로 거꾸로 생각하면 받아야 되잖아요. 물질도 받아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인데 반대로 그런 가운데도 그는 주는 자, 베푸는 자, 은혜를 나눠주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자기 마음 자세인 거예요. 사람이 꼭 많다고 해서 베풀어줘요? 또 말 가졌다고 자기 마음에 풍족하게 살아요? 마음은 초라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남을 베풀고 주고 섬기는 마음의 영혼의 풍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본바와 같이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어요. 뭐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았어요. 근데 남들도 그렇게 봤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현물로 뭘 항상 가지고 다녀서 부자가 아니고 집에 뭘 가득 쌓아놔서 부자가 아니고 그런 부자는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은 그때그때 가지고 다니는 것은 없어도 이때 이것이 필요하면 주님이 그걸 공급해 주고 저쪽에 가서 저것이 필요하면 그것이 공급되어지고 이때 무엇이 필요하면 그때 그런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서 필요한 그때그때 바울을 다 채워줬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다 공급되니까. 그리스도인의 소유 개념은 이 땅에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진 상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이 다르죠. 왜? 그것만이 영원한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비록 많은 것을 쌓아놓고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죠. 그는 영적인 극빈자입니다. 정말 가난한 자고 정말 초라한 인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부자가 곡간은 크게 짓고 더 키워 짓고 내는 거터겠죠. 막 그걸 위안 삼아 사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그 재산 다 아니 그 너를 취해 버리면은 그것이 어디 있겠느냐. 어리석은 사람. 반면에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많이 쌓인 자가 이거 보화가 많은 부자인데 바울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필요하겠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이미 하늘에 쌓인 보화 그 상급을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도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의 신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신분증. 이거는 임시 거주증입니다. 거주증입니다.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주증인데 임시 한계가 있어요. 우리 사는 날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죽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임시 거주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또 하나의 신분증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입니다. 시민권.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임시가 아닙니다. 영구적인 시민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에게 이 시민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신앙을 해도 두 가지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을 받으면 천국에 대한 천국 소망에 대한 상급에 대한 소망이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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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수록 하나님 나라의 신분의 정체성이 더 강하게 되죠. 그러다 이제 반대로 믿음이 없어지면 말씀도 안 들리고 세상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또 유혹에 넘어가고 신앙이 약해지면은 정체성을 어디다 찾게 되냐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정체성은 약해지고 이 땅에서 얻은 임시 거류증에 자꾸 착념하게 되지. 그래서 세상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즉 사람은 두 가지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좋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살고 믿음이 없어지면 아예 하나님 나라 제쳐놓고 떠나서 이 세상의 거류증에다 더 무게 기준을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두 가지 신분증 중에 하늘에 속한 시민권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것은 남지 않아요. 불에 다 타진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